지금까지 잠언을 27번 강해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오늘 이제 마지막 챕터를 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제가 앤더스 목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잠언을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 또 강의할 그런 기회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기회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는 가운데 한 두세 번 정도 더 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친구를 사랑하고 우정을 쌓는 교제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고 또 잠언이 이제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1번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제 마음속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은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이제 강해를 대여섯 번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은사운동 그 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잘못이 되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가 제가 책을 지금 모으고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번 정도 그 이상 이러한 데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27번 동안 잠언의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살펴봤어요. 잠언은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접하게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고 해결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주제 아니면 문제 가운데 이제 하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쁜 친구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어른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사회 생활할 때도 적용이 되고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여기 아니면은 이런 친구를 사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그 사랑과 우정 이런 거에 대한 토픽을 좀 이렇게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토픽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빨리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조언을 주고받는 거 이걸 대해서 이제 끝을 내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토픽이 더 남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 친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부부 같은 경우도 부부가 친구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또 부모 자식도 친구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도 친구고 또 목사와 성도들도 다 친구고 그렇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 또 형제 자매들 이게 인간의 형제 자매든 아니면 교회의 형제 자매든 이런 그 형제들을 이제 사귀는 거 한마디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지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에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의 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 잠언은 미국식 스타일에 이렇게 설교하기에 잘 맞는 그와 같은 그 주석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식 스타일 아니면 뭐 요새 현대 설교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강해가 될 때 사람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에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 예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결론에서도 어떤 그 예를 들고 적용을 할 때도 무슨 예를 들고 그 중간에 성경을 강의하고 이런 스타일로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 대다수 미국 목사님들도 그렇고 요 근래에 이제 설교를 배웠다고 하는 그런 젊은 분들 조금 좀 설교를 잘 하신다고 하는 뭐 그런 분들의 설교가 되게 그런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예를 잘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 특히 이런 부분에도 예를 잘 적용해서 설명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든 예들을 착고할 그런 능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 있고 그런데, 혹시 이제 앞으로 설교자가 좀 돼야 되겠거나 이런 분들은 이 메인 아이디어 시리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5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책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있으니까 뭐 이런 세트를 뭐 하나 이렇게 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런 예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이용하시고 인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그 글에는 사도 바울이 친밀한 우정을 유지한 그런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그 기록이 이제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대개 사도 바울은 열정이 넘치고 또 아주 똑똑하고 또 독립심이 강하고 그래서 아주 자립적인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가서 읽어보면 아주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면이 성경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울의 그 서신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 고든 맥도날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다가 자기 교회 나오는 여인인지 아니면 어떤 여인인지 하여튼 그 여인하고 이제 불륜에 빠져서 간음을 하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서 아마 3, 4년 정도 교회 생활 못하고 어렵게 이제 지내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게 회복이 돼서 그래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나중에는 빌 클린턴 성추행 사건 이런 거 생겼을 때 빌 클린턴 목사에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상담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이분이 여러 권의 이제 책을 졌는데 이런 그 간음하고 이런 불륜에 빠지는 이런 걸 통해서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인생의 제일 깊은 수렁에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이런 경험을 이제 본인이 하면서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저술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적은 책 중에 하나가 당신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영어로는 Restoring Your Spiritual Passion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건 말고도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들어가서 고든 맥도날드 이렇게 치면은 좋은 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특히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분의 책을 탐독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이 책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쭉 분석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실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2만 킬로나 되는 그런 거리를 그냥 몇십 년에 걸쳐서 오고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어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정기적으로 자신이 세운 그 영적인 목표, 영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에 이르도록 본인이 이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커다란 도움을 주었는가, 이거를 서신서를 보면 꼭 나온다는 거죠. 그게 특히 서신서 끝부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친구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가 이런 걸 이제 밝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가 의지하는 힘의 근원이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친구들이 그에게 많은 힘을 주었고 또 어느 면에서 인간적 측면에서 봤을 땐 이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는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돈독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그 다음에 아굴라 이런 부부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들과 함께 같이 일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 가서 보시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본인이 극진히 사랑하는 친구 빌레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거의 내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이렇게 책임져 줬던 신실한 의사 누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 외에도 또 어느 면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어느 면에서는 디모데가 그의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살펴보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고 출신 배경도 굉장히 이제 많이 다르고,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기 위해서 바울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든 맥도날드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고 뭐 제 성품이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박히면은 말 그대로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안 나오는 그러한 그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옆에 우리 주연철 형제님이 내 옆방에 있는데 내 옆방에 있다가 제 방에 오면은 너무 방이 지저분하고 정돈이 안 되었다 이런 걸 이제 느낄 거예요. 저는 딱 방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서 딱 하던 거 어제 하던 거 해서 딱 끝내고 그 다음날 딱 끝내고 이거지 주변은 거의 돌아보질 못해요. 그게 제 성품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도 번역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인간관계에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잘 돌보고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인데 사실 그런 일에는 제가 완전히 뭐 우리나라 말로 젬병입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친구들 사귀고 또 우정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주제가 사실은 저에게 꼭 필요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에게 좀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특히 잠언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 삶에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주제를 이제 오늘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제 솔로몬의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잠언의 지혜, 이 지혜를 잘 따르게 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좋은 친구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귈 수 있고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은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예가 있는데 그런 예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인간이 주변 사람들과의 돈독한 그런 인간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자, 사랑과 우정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발전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또 우정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토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지혜와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사랑을 여기 잠언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했어요. 긍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된 똑같은 단어가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어디에는 긍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를 제대로 이제 형성하는 데는 거기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긍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다. 긍휼. 오늘 이따가 이제 잠언 3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호감을 받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긍휼과 진리, 이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긍휼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그래서 우리 기존의 개역성경에는 인자하다, 인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마태복음에서 인자가 또 나오잖아요. 이래서 그 인자를 그 인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 읽는 분들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람의 아들 그 인자하고 이런 데 나온 나는 인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데 지금 번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이거를 긍휼 또 어떨 땐 사랑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인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마음처럼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헤아려서 살펴주는 거 이걸 우리가 긍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 아니면 이런 긍휼은 하나님과 가족 아니면 친구들 또 성도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사랑 그 다음에 우정 이런 게 나오니까 우정은 말 그대로 친구 간에 이런 그 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없이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친구를 얻으면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가도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이러면 우정이 이제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 사귀고 그 친구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것이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살면서 아마 누구나 다 그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은 사귀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사귀면 안 된다.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당사자가 악한 사람이면 절대로 선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정함을 보여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고 다정함을 느끼고 다정함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친구는 히브리 말로 레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친구를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180번 정도 사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돼 있는데 이 말 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친구나 이웃으로 번역이 돼요. 킹제임 성경에서 친구 아니면 이웃 그래서 뭐 욥의 세 친구 그렇죠 또 자주 만나서 익숙하게 된 그런 사람 아주 가까운 친구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런 그 레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가서 보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데는 친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솔로몬의 이런 잠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친구, 정말 특별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 그게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웃과 친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고 또 친구고 하는 게 뭐 가정에서는 부부, 그렇죠? 또 형제, 자매. 또 부모, 자식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 또 목사와 성도들 간의 이와 같은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이런 사회에서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정, 사랑의 이런 범위에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주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정을 만드는 근본 토대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만족을 주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성경은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를 신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좋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아까 읽었던 잠언 3장 3절하고 4절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하리라. 이것은 오래전에 제 처가 제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거 말씀을 그 전에 많이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한번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깨닫는 이런 시간이 이제 됩니다. 이 3장에는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을 지키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로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 설명하고 이걸 지키면은 이런 복이 온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기자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기 나오는 긍휼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간관계를 형성했잖아요. 약속을 맺었잖아요. 친구가 되기로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맺은 언약 아니면 약속 아니면 헌신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충성스러움과 같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뭐 매질을 하고 이러고 나서도 또 다시 다 서로 다 잊어버리지. 그렇죠. 부모가 이 죽일 놈 그러고선 평생 동안 그러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때렸지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없잖아요. 하루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것이 이미 맺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충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충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진리는 잘못 이해하면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진리는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true라고 하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명사형으로 만들면 truth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진리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대하는 거, 이 두 가지. 그렇죠? 이게 진리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진실함 아니면 신뢰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에 가서 보시면은 긍휼과 진리가 쌍으로 나온 데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제가 다 찾지는 않겠고요. 14장 22절, 16장 6절, 그리고 20장 28절에도 긍휼과 진리가 쌍으로 나옵니다. 쌍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긍휼과 진리가 왕을 보존하며 그의 왕좌는 긍휼로 떠받쳐지느니라. 이게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그러니까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이와 같은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과 진리, 이게 왕과 백성 아니면 지도자와 또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 편에서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과 진리는 사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이걸 그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처벌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긍휼을. 또 하나님이 진실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진실한 분. 그렇죠? 이럴 때는 진리로 우리가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굳게 이런 것들이 이제 붙들고, 그러고서 그거를 어느 정도로 굳게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말씀들을 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 이 이마에도 기록하고 이렇게 미간에도 기록하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가죽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집에 가면은 이게 기둥에도 다 써놓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서 보니까 긍휼과 진리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을 해야 된다. 목에 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마에 달고 다니고 목에 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중히 여겼는데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긍휼과 진리를 목에 매달고 이런 돌판에다 뭘 쓰면 그러면 그거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게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마음판에 이걸 새겨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긍휼과 진리가 한 사람 속에서 이렇게 지속이 되는 이런 덕목으로 이제 나타나면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앞에서 호의를 입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게 호감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와 여러분이 호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의 게임이 하나님 앞에서 호감을 받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호감을 받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은 또 하나님이 선한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명철. 다시 말해 분별력, 옳고 그런 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될 거고 아이들 키워도 아이들이 제대로 될 거고 뭐 교회를 운영하든 국가를 운영하든 뭘 하든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 그것이 뭐냐. 긍휼, 불쌍히 여기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그걸 이 사람의 사정을 우리 뭐 보통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하고 하듯이 이렇게 좀 하면 좋다.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의 토대는 긍휼과 진리. 여기 진리는 진실하게 대하는 거, 진실함을 보이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1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면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집을 부리고 가혹하게 밀어붙이면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한다. 어떤 사람들은 힘을 써갖고 이렇게 재물을 유지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성공에 이르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그러면 잘못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강한 남자하고 비교해서 은혜로운 여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운 여자는 악한 자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경을 받는다. 보통 성경에서는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부드럽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그 여인이 그 여인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을 좀 낮은 존재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여인조차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움과 헌신적인 사랑을 가진 남자는 자신의 충성심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진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다루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잔인하게 대한 거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결국 맨 끝에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만 사악한 자들의 친절한 긍휼은 잔인하니라.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를 의로움의 한 가지 이렇게 모습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의로운 거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또 남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짐승의 생명도 중히 여긴다. 짐승의 생명도 중히 여기면 자신이 돌보는 뭐 치리자 같으면 자신이 돌보는 백성이 있을 거 아니야. 짐승의 생명도 중히 여기면 백성의 생명은 얼마나 중히 여기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고 이런 관계가 선순환이 되면 사람들에게 계속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 좋은 구조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악한 자는 자기 손 밑에 있는 이런 짐승을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서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25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미움을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은 불안감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는 그런 약이 정신신경과 항불안, 그렇죠? 뭐 항우울증, 항스트레스 뭐 이런 거 관련된 약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이렇게 불안감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이 우리 몸도 위축이 되고 삶도 위축이 되고 그럼 이제 우울함에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건 친밀하게 말하는 그런 말을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좋은 말.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 이제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다음 상황을 닥친다 해도 좋은 말을 자꾸 이게 듣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벗어나서 여기서 위기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걸 하는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 자, 그 다음에 15장 17절에 가서 보면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15장 뭐 16에서 17, 뭐 16장 8절 이런 데 가면 두 가지 정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같으면은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택해야 되냐 지금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이야기하느냐, 좋은 인간관계를 택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가족이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면 채소만 먹는 것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으로 가득한 그런 가족이면, 그렇죠, 뭐 소가 풍부해서 매일같이 소고기를 먹고 옛날엔 소고기 이런 거 먹는 게 뭐 엄청나게 힘든 그런 일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국을 끓여 먹는 거잖아요. 여기 이만한 소스에다가 이만큼 소고기 넣어서 기름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옛날에 나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소가 풍부해갖고 마음대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그 가정에 미움이 넘치면 그러면 아무것도 가난한 가족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가난한 가족보다 못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라고 솔로몬이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다. 두 번째 토픽은 우정. 친구를 사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우정을 유지한다 하는 거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사귀었을 때 뭐가 필요, 사귈 때 뭐가 필요하냐? 잘 배려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그의 사정을 이해, 이렇게 하면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우정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매일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26절 가서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그들을 유혹하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꾸미는 계략은 심지어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대로 이렇게 밀어넣으려고. 사람을 사귀고 또 친구 간에 이런 좋은 우정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일은 대단히 놀랍고도 좋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친구를 선택하고 찾을 때 사람이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솔로몬은 이거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잠언 시작하면, 잠언 시작하자마자 이 1장에 이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냥 아들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이 1장 그냥 초반부부터 나옵니다. 이게 이 정도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는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친구로 선택하고 그가 행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이제 걸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을 길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 거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장 20절,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귀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오순절 은사 뭐 해서 뭐 목사님 기도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어디 뒤집어지는데 가, 이거만 하는데 거기 빠지면은 그럼 평생 그쪽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늘 알려드리잖아요. 일단 우리 교회 오시면은 우리 교회의 주류 멤버들하고 잘 사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생존하시려면 우리 교회 주류 멤버들하고 잘 사귀셔야 된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도 여러분,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통치하는데도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그냥 벌 때까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늘에 별들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잖아요. 곡과 마곡의 무리가. 계시록 20장 끝에 가서 보면, 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도 그렇게 사악한 자들이 숨어 있다가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다 천사들이 모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도 이 교회 안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왔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잖아요. 어떻게 돼요? 낙오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사실이에요. 낙오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사실 대부분이 이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도 이제 자꾸 들으면은 그럼 그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친구를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하는 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든 게 좀 상식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와서도 자꾸 비주류하고 이렇게 사귀면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가십들 이런 거 자꾸 듣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실족해서 결국은 떠나게 되고, 떠나면서 결국은 킹잼 성경까지 버리는 그런 그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친구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두는 그런 그 스타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하도 친구들 많이 뒀다가 이렇게 그냥 집에 와서 다 맥 컴퓨터도 다 훔쳐가고 하여튼 뭐 별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걸 보고 그래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해야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지. 그걸 경험을 못하면 모르더라고. 암만 부모가 얘기해도 그걸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은 안 하지만 하여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게 친구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뭐 오라 그러고 집에서 놀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거를 본인이 겪어보니까 아,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존재하느냐, 목사가 왜 존재하냐, 그런 일 당하지 않고도 그런 걸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잠언,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은 예,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이런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잠언은 이 친구 문제, 친구 사귀는 이런 문제에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 이런 거를 아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7절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거든 그의 얼굴 앞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에서 지식의 말, 조언을 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걸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사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7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참 귀한 말이잖아요.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서 이제 태어났다. 이 구절의 요점은 친구나 형제나 우리 모두에게 다 귀중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어떨 때는 친구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나이쯤 뭐 50, 60 넘어가게 되면 사실 형제, 자매 이런 특히 우리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들만 셋이 있는데 이건 뭐 아들만 셋이 있다고 하는 건 거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사실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왔다는 거 빼고는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60 이렇게 되면 그거 빼고는 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거의 없게 되거든요. 살아온 방향이 지금 20년, 30년, 40년이 형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분들이 사실은 어느 면에서 육체적인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형제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좋은 형제 자매들 사귀고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렇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러 어디서 실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끼리도 그렇고 다 부딪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저녁에 제 이제 손녀하고 그다음에 택수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우리 그 형제님 성함이 김사모 형제님 김사모 형제님 아들하고 뛰어놀다가 그냥 둘이 부딪혀갖고 이 택수는 이빨이 부러지고 이게 부딪혀서 이마에게 부딪혀갖고 이마가 튀어나오고 이빨 자국이 나고 제 손녀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모들끼리 다 편안하고 그렇죠? 또 아이들도 뭐 한 5분 있다가 다 뛰어놀겠다고 또 나가고 하여튼 참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크리스천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쪽의 부모들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두 아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모든 게 이제 회복이 되고 다행히 이제 이 택수는 이빨이 이제 영구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침착하게 이렇게 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형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필요한 거다. 교회가. 예,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친구를 둬야 되냐.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18장 24절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를 얻으려면 다정함을 먼저 보여야 된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은 디모데 전서 가서 잠깐 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에는 목사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의 자격. 예, 그럼 목사의 자격 중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지역교회 목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가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기븐 투 하스피탈리티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잘 초대하는 사람이 그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대다수 한국 목사들이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절대 자기 지갑을 열어서 대접하려고 하거나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 오라고 하는 거 그거 거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집을 개방하라고 자기 지갑을 자꾸 열어서 성도들 대접하고 저도 여러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목사를 성도들이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대개 목사의 부인이 잘해야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를 대접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의 부인이 뭐 나서서 뭐 음식도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고 다 이러는데 아예 난 그건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목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만 전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걸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다. 여기 지금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정함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목사와 목사의 가정이 먼저 다정함을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교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목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선출해야 될 때가 있고 투표를 해야 될 때 이런 모든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정함을 보일 수 있는 집안을 개방을 하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성도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목사의 어느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조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너는 악한 자들을 볼 때에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악한 일을 말하느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악한 자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악한 자들을 볼 때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아예 바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바라지도 말라. 요새 좀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슨 당에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인가. 예. 어떻게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저짓을 하고 앉아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악인이에요. 예, 악인.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로 네 명이 옆에서 막 죽고 하는데도 나는 모른다 그러고 이런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런 자가 혹시 대통령이 돼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을 바라지도 말라. 가서 보니까 그들은 늘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패망을 시킬까? 저 가정을 망하게 할까? 이런 것만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악한 일, 악한 일을 말한다는 거야. 시침이 뚝대고 모른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장 16에서 17절은 또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내게 족한 만큼만 먹으라 그것으로 배가 차서 내가 토할까 염려하느라 내 이웃의 집에서 내 발을 뒤로 물리라 그가 내게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느라 지금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해서 동일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꿀도 좋은 거고, 여러분 옛날에 단계 꿀밖에 뭐가 있었겠어요? 설탕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꿀을 발견하면 엄청나게 먹고 싶단 말이죠. 단계 없으니까. 사탕도 없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건데, 꿀 발견했다고 할까, 꿀을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어떻게 토해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한꺼번에 많이, 그렇게 자주 이렇게 섭취하면 곤란하다. 예. 마찬가지로 친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친구가 자꾸 방문하고 이야기하고 전화도 하고 뭐 이런 게 좋은 일인데, 너무 자주 친구 집에 방문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일을 방해를 놓으면은, 그럼 친구가 도망을 간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꿀하고 친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꿀도 좋고 친구도 좋은 건데, 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그럼 배탈 나지 않냐. 마찬가지로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자기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되고 다 이러는데 자꾸 와서 괴롭히면 친구가 되기 어렵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9장 24절,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장에 도둑들과 함께하는 그 폐에 대해서 잠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 교훈과 함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가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증거를 이제 결정적인 정보를 알고 증거를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든 누가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는 반드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해야 돼. 저 사람이 누구를 때렸거나 뭐 훔쳤거나 한 거를 본인이 알면 그대로 증언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증언해야 될 사람이 증언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내용이 레위기 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 거기 기록이 돼 있는데, 도둑들과 함께 짝하면서 도둑질 같이 하는 이런 사람은 여기 이런 하나님의 재난에 빠지는 사람처럼 동일한 그런 재난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이 특히 이 도둑과 함께 짝을 져서 남의 것을 막 이렇게 탈취하고 갈취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 두 가지 정도 예만 좀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20세기 중반에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백악관의 대변인을 했던 샘 레이번이라고 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샘 레이번을 쳐보니까 아마 1950년대 그 전쯤에, 그 전에 1940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젠하워 이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을 오래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10대 딸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 친구가 일어나 보니까 이 샘 레이번이 자기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샘 레이번이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쨌든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는 무엇이라도 있으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일찍 왔네. 이제 친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슬픔을 당한 친구가, 아, 사실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다 끝났어. 모든 거 다 장례사하고 이야기하고 장례 절차가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침 커피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네 모닝커피 먹었나? 마셨나? 안 마셨으면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을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을 당한 친구는, 이 사람이 백악관 대변인이잖아요. 백악관 대변인이고 아침마다 대통령을 만나서 무언가 뭐 브리핑할 게 있는지 이런 걸 매일같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여기가 왔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묻는 거죠. 아니, 자네 매일 아침마다 일찍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 세계 이런 모든 거 브리핑을 받고 또 대변이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 약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이른 시간에 여기 왔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지금 곤경에 처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은 제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자기 친구를 택한 이런 그 유명한 백악관 대변인이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 이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친구란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나갈 때 함께 있겠다고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다. 멋있죠,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뭐 감당할 수 없다, 뭐 한다고 다 이제 뛰어나갈 때 자기와 함께 있겠다고 그 자리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꿀은 벌들을 끌어들이고 또 순수하며 성경적인 사랑, 긍휼은 친구를 끌어모은다. 이거 참 좋은 말이죠. 꿀이 있으면 벌들이 모여들잖아요. 진실한 사랑,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랑이 있으면 친구들이 모여든다. 근데 이기심은 친구 사이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가 가장 좋은 친구냐.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요새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제가 제 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일 한다고 아무것도 뭐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말을 많이 들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 좀 들어줘야지 이제 얼마나 더 같이 살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지난주에인가 얘기했듯이 소울메이트, 소울을 서로 교통하는 혼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남아있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일산에서 우리 연세 드신 한 80세 되신 우리 형제님 이런 그 부부가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시간, 저는 사실 오시지 말라고 너무 먼데 여기를 어떻게 오시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오셨어요. 어쨌든 소울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울메이트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 얘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성공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이제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친구는 뭐 배우자로 생각해도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이걸도 생각하셔도 되고 교회 형제자매로 생각하셔도 되고 뭐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회사 동료들 다 친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친구를 이제 사귀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전쟁에서 이제 포로가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이 친구의 도움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인생의 가장 힘든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런 책이 있는데 저자는 줄리어스 시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전쟁 포로로 2714일 이렇게 되니까 모르긴 해도 한 7년 이상 그렇죠? 7년 정도 이렇게 전쟁 포로로 지냈던 그러고도 살아남았어요. 누구냐면 해군 중장인데 중장이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별 세 개인 가잖아요. 제임스 스탁데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해군 중장을 사로잡았으니까 베트콩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양손을 뒤로 묶고 수갑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발에는 철사를 이제 감아갖고 수용소, 포로 수용소 그 마당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런 마당에다가 이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로들에게 자기들에게 이제 협력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처우하겠다, 이런 벌을 주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군 중장을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자그마치 3일 동안을 누워 있었는데 여러분 베트남이 얼마나 더워요. 특히 낮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이러다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건으로 탁탁탁탁 하는 그런 소리가 이제 들려온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포로들이 전쟁 이렇게 포로가 돼서 이렇게 수용소에 갇히거나 하면 그 뭐 A는 한 번 치고 B는 두 번 치고 C는 세 번 치고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수건으로 뭐 딴 게 없으니까 수건으로 탁탁탁탁 치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다섯 글자를 이제 이 사람들이 암호로 다 이제 친 거예요. 그 암호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G,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J, S 이렇게 다섯 글자를 수건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쳐갖고 A는 하나, 예를 들어 B는 둘 이렇게 해서 쳐서 하나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또 하나 끝나면서 다섯 글자를 쳐서 곤경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다는 거예요. G는 God, B는 bless, 그 다음에 U는 you, God bless you 하고 이 사람 이름이 짐 스탁데일이거든요. 짐 스탁데일. 이렇게 해서 God bless you, 짐 스탁데일. 여러분들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짐 스탁데일. 이 수건도 들리는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이 곤경을 이기고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커다란 그런 그 힘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좋은 동료들과 이런 관계, 이런 것은 주변 환경이 열악할 때 특별히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죽을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2700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떤 상황일까 저와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리라는 사람이 정신적 충격, 신체적 학대 혹은 뭐 여자들 같으면 강간당하거나 아니면 또 집안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낸 이런 사람이 죽음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것들 한 2천 명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그래도 이걸 견디고 살아남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걸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낙담이 되어서 본인 자신이 스트레스 벌려갖고 그래갖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이겨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관계가 있어서 그에게 와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관계가 전혀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커다란 우울증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그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 사실은 인간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진리거든요. 통계로 이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친구가 없을 때에는 사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유명한 달라스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회심을 한 옛날에 술주정뱅이였다고 회심을 한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술주정뱅이가 어쨌든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내 삶에서 잃어버린 것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운 것은 옛날 술집에서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린 함께 둘러앉아서 웃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피로를 풀었죠.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친밀한 그런 교제, 이런 친구 관계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사람이 이제 한 거예요. 우리는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술집을 그리워하거나 술친구들을 그리워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교회 안에서 이런 끈끈한 교제, 이렇게 성도들 간 나누는 그런 우정, 그걸 우정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한데 현대교회가 그걸 다 잃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교회 오면 설교만 하러 오거나 일만 하러 오거나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떠나거나 하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 아픔과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가 돼야 그게 정말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니까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시면 참 어떨 때 제가 이런 거 읽으면은 눈물이 나는 그런 구절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디모데 후서 1장 15절 가서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바로 죽기 전에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자기의 삶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소아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라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돌아선 이 일을 너 디모데 너도 지금 알고 있지 않냐. 근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어찌나 심하게 이런 아픔을 줬는지 이름까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가 자주 내게 새 힘을 북돋아주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 전에도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사슬, 내가 당하는 그런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어,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오네시보로가 로마에까지 이제 와서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다. 바울도 강건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말 그대로 쥐가 돌아다니고 진짜 뭐 이런 그 형편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덥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탈리아 한번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더운가. 거기 이제 돌들로 되어 있는 이런 감옥에,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얼마나 더울까. 이러할 때 이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자주 찾아와서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모든 동기와 의도가 드러나는 그날,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는 것을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기 원한다. 얼마나 나를 많이 도와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에베소, 소아시아의 어느 면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 내가 있었을 때 그때도 그가 얼마나 나를 많이 도왔는지 내가 매우 잘 아느니라. 참아도 얼마나 귀중한 그런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바울과 오네시보로의 이런 그 우정의 관계, 이런 그 좋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집안에서 유지가 되고 교회에서 유지가 되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늘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